요약해서 보여준다고 생각되는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보여드리기 원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컷으로 된 만화인데요. 칼빈 앤 홉스라는 만화예요. 옛날 어린아이 우리야 미국의 학생들이 많이 봤던 만화인데 제가 보이질 않는구만요. 네, 예, 풀이 있어요. 가뭄입니다. 물통을 들고 이렇게 자랑하고 있죠. 아마 다음 것도 비슷할걸요. 이 물 아니면 너는 죽어 하면서 풀에게 막 자랑하는 거예요. 이 물통에 나는 물을 갖고 있는데 너는 목마르지, 이거 아니면 죽어, 다음 거 넘겨주세요. 그렇게 막 자랑하고 위협하고 있는데 마지막 컷에 비가 이렇게 촥 오는 거예요. 비가 이렇게 촥 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선교 가서 이 만화를 나눴던 것 같아요. 멕시코 선교 가서 아침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진료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또 뭐 미용으로도 섬기고 이렇게 아이들도 섬기려고 나가는데 우리가 가진 것 같고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가 있겠나. 하나님께서 비와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면, 비와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을 줄 믿는다, 이렇게 기도하고 나갔던 기억이 나요. 갈라디아서가 딱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우리가 지킨 것, 우리가 행한 것, 우리가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을 자랑하고 판단하고 비교하고 그렇게 하지 말자 하는 거죠. 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율법이 아니라 믿음, 그런 거죠. 육신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 그것이 갈라디아서의 큰 주제인데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계시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랑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드린다고, 우리가 행한다고, 우리가 알고 가르친다고 다 알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갚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표현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증거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렸다는 겁니다. 십자가가 너희에게 밝히 보이니, 3장 1절에 십자가, 십자가 내가 오늘 처음 보는 것처럼 다시 볼 때 나의 마음의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나의 기쁨이 영원하도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눈을 하늘로 들어서 그 하나님을 알고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그 하나님을 보는 그 위로 향한 시각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냐 행위로 구원을 받는 거냐, 그러면 믿기만 하면 아무것도 안 해도 구원은 취소되지가 않고 천국 티켓을 따는 거냐, 이런 논쟁들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될 거예요. 근데 왜 계속되느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우리 편에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 받냐, 행해야 되냐, 믿기만 하면 되냐, 아니야 참된 믿음은 행함이 따라오는 거야,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들을 하고, 뭐 필요 없는 것은 아니에요.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지만 그 모든 것 이전에 넘어서서 눈을 하늘로 들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알고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가 비처럼 이 물통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높은 곳이나 낮은 곳이나 죄인이나 의인이나 악인이나 선인이나 골짜기나 어디나 그 구별 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 때 믿음이냐 행위냐, 참된 믿음은 뭐냐, 율법과 믿음의 관계는 뭐냐 하는 이런 얘기들이 소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우리끼리 아무리 얘기를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생각하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참 중요한 본문입니다. 믿음과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그 은혜를 알고 믿고 그 은혜를 간구함으로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 내가 행한 거는 아무 공로도 되지 못하고 내가 아무리 선을 행해도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만한 그런 의로움에 이르지 못하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돼서 모든 죄값을 치르고 우리 대신 죽으셔서 우리를 살려주셨다. 그 은혜를 믿는 것으로 충분하다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당장 드는 생각이, 그럼 믿기만 하면 아무것도 행하지 않아도 되는가? 그럼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들이, 의문들이 당연히 들고 지금도 당연히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어요. 당연히 드는 생각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얻는 구원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의 행함과의 관계에 대해서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이 이야기도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관계, 뭐 행위의 관계에 대해서 뭐 논리적으로 막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자기의 이름으로 약속하신 건데 변할 수가 없다라는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하심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약속할 때 큰 거를 걸고 약속하잖아요. 틀림없어, 이건 진짜야, 이건 진짜로 그렇게 할게, 그럴 때 나보다 큰 거를 걸고 약속하잖아요. 뭐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 맹세를 하기도 하고, 하늘을 두고 맹세를 하기도 하고, 나의 전 재산을 걸고 맹세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약속하실 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정하셨다고 그랬는데, 우리 3장 15절에 보니까 언약이라도, 사람의 언약도 연약하고 정한다 그러잖아요. 왜 새끼 손가락 걸고 도장 꾹 찍듯이 약속한 다음에 뭔가를 뭐 도장을 찍든지, 도장인 건 이름인데 명예인데 도장을 찍든지 뭐 아니면 담보를 걸든지 뭔가 큰 걸 걸어서 정하잖아요. 하나님도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네 씨로 네 후손을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다음에 정하셨어요. 도장 꽉 찍으셨는데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큰 게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보다 큰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보다 큰 하나님, 우리보다 큰 전재산, 우리보다 큰 뭘 걸어서 약속을 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크신 것이, 큰 것이 없으니까 뭘 걸고 약속을 하셨을까요? 자기의 이름으로 약속을 하셨어요. 내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거기에 있어요. 자기의 이름을 인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시편 23편에 우리를 의의 길로, 생명길로, 사는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기의 이름을 걸고, 자기의 이름을 인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한, 우리가 왜 하늘을 걸고 약속하겠습니까? 하늘은 변하지 않으니까. 하늘이 있는 한, 하늘이 있는 한 나는 이 약속을 지키겠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늘이 두쪽 나도 뭐 지키겠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하셨다는 건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한, 하나님은 영원히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못한 분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헛말을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사람도 약속을 하고 정했다면 무슨 다른 일이 일어나도 그 약속을 지켜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약속하셨는데, 자기 이름으로 약속하셔서 그 약속을 정하셨는데 그 약속이 다음에 일어난 어떤 것으로 변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신실하심, 크신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뭘로 정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죠. 많은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셔서 갈대아 우르 그 부자 나라, 싸우는 나라, 전쟁하는 나라, 성을 쌓는 나라에서 부르셔가지고 가나안 땅 낯선 곳, 불편한 곳, 아는 사람 없는 곳에 두시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후손을, 약속의 후손을 줘서 큰 민족을 이루고 후손이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아지게 하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네 후손을 통해서 만민이,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거듭해서 창세기 12장부터 15장, 17장, 18장, 22장 거듭해서 같은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창세기 22장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자기 이름을 걸고,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네 후손이 크게 변성하여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승리하리라 하는 얘기죠.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여기 씨란 것은 후손입니다.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그 약속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은 거예요. 이 약속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후손, 약속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복을 받은 거예요.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가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 이름을 걸고 네게서 나오는 약속의 씨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3천 년 전입니까?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안 잊어먹고 지키셔가지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구원을 얻은 거예요.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리라. 이게 무슨 약속입니까?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주시고, 아브라함이 그때 당시에 처음 약속을 받을 때 75세였어요 후손을 주겠다 그랬어요. 75세 할아버지가 어떻게 낳겠습니까? 아기를 낳기도 하죠. 근데 아내가 젊었으면 낳겠는데 아내도 살아도 이미 경수가 끊어져서 불임 상태였어요. 근데 네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의 후손을 주겠다 약속을 말씀하셨어요. 그때까지는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잖아요. 예, 그렇게 약속하셨고, 그 과연 아브라함이 100살 때, 사라가 아내가 90살 때 그 후손, 약속하신 후손 아들 이삭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 이삭,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아들, 그게 네 후손들, 말하자면 이스라엘 사람들,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사람들, 아브라함을 육신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자기들 그 족보의 우두머리로 생각을 하니까 후손들 통해서 복을 주겠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리킨 게 아니라 약속의 자손 한 사람, 약속의 씨 한 사람, 그 사람을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바울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후손들이라고,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자손이라고 단수로 얘기한 것은 다른 혈통의 자손이 아니라 약속으로 주신 그 자손을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1차적으로는 이삭이죠. 이삭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 후손을 통해서 복을 주겠다 했는데, 그것은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이삭을 넘어서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세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예수를 통해서 만민이, 믿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라고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죠. 후손을 통해서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인데, 이 약속은요, 신약에서 바울이 지금 이 후손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 때도 사실은 그 일이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 약속이 뭔지 처음엔 잘 몰랐어요. 네 후손을 통해, 네게서 나오는 약속의 후손을 통해서 복을 주겠다 그랬거든요. 아브라함이 생각해 보니까 와이프가 이미 불임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처음 한 것은, 내가 지금은 자식을 낳을 수 없고 너무 늙었으니까 우리 집에서 어릴 때부터 자식처럼 기른 종이 하나 있는데,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있었어요. 자식과 같이 기른 종이 있는데 이 종에게 내 유업을 물려주고 내 대를 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손을 통해서. 그러고 나서 십몇 년이 흘렀는데도 자손이 없거든요. 아브라함이 이제 다시 한번 자기 이 약속을 믿지 못하고, 믿긴 믿는데 뭔지 잘 모르니까 자기 힘으로 또 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젊은 여종을 몸종 삼아서 대신 사라랑 이렇게 아내랑 얘기를 해가지고 대신 아들을 낳잖아요. 그게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마엘을 통해서 대가 이어지도록, 유업이 이어지고 그 약속이 이어지도록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약속의 후손, 내가 약속한 대로 후손을 주겠다. 그래서 사라에게 아기가 생기고 이삭이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약속을 통해서 주신, 딸은 그냥 혈통에, 아브라함이 자기 힘으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이루신 그 후손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어지게 됐는데, 근데요, 하나님이요, 그 이삭도 죽이라고 그랬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이을, 유업을 이을 약속의 후손으로 주신 그 외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도 죽여서 하나님께 바쳐라 그랬어요. 참 이해할 수 없는 잔인한 명령인데 아브라함이 순종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신약에서 보면 그것을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아들이기 때문에 죽이라고 하시면 순종해서 죽여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믿고, 아브라함이 믿은 건 이삭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믿은 건 자기 아들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믿은 건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서 내가 이 아들이 죽어도 살려주실 줄을 믿고 그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다. 근데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게 하시고 예비하신 어린 양 주셔서 그 어린 양을 대신 죽여 하나님께 드리게 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것을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약속의 자손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받았어요. 육신의 자식은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근데 이삭이 하나님의 은혜로 목숨을 건지고 어린 양이 대신 이삭을 당했는데 그 이삭은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받은 육신의 공로와 혈통과 사람의 의지와 사람의 자랑은 이미 죽었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함으로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받은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아들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육신에 속한 것은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혀 죽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던, 죄와 사망에 묶였던 옛 생명은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죽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온전한 의와 온전한 순종과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이 된, 약속의 자손들이 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약속과 그 약속을 지키신 신실함과 그 은혜와 그 은혜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 구원하신 그 은혜를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후손을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게 하리라 약속하신 내용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오직 그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일인 것입니다. 육체의 후손이 아니라 약속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놀라운 약속이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이에요. 종려 주일은 팜 선데이라고 그러죠. 종려 주일은 무엇을 기념하는 날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려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그날을 기념합니다. 종려 주일 그 선데이일 거예요. 나귀 타시고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시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오해도 받으시고 논쟁도 하시고 제자들에게 자기의 살과 피를 나누어주는 최후의 만찬도 나누시고 겟세마네에서 피와 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도도 하시다가 목요일 밤에 잡히셔서 밤새 재판과 고문을 받으시고 금요일 아침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금요일 오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그 주일을 종려주일로 지키고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금요일을 성금요일로 지킵니다. 금요일 돌아가셔서 토요일 날 안식하시고 무덤에서 안식하시고 부활주일에 안식 후 첫날 부활 주일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금요일을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지키고 부활 주일을 주님의 부활과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을 즐거워하면서 예배드리잖아요. 근데 오늘은 종려주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날, 그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입성을 환호했습니다. 뭐라고 환호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데 약속의 후손을 통해서 복을 허락하겠다, 그 약속하신 그분, 여호와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보내시겠다고 하신 그 구세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복의 근원,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의 왕, 그분을 예수인 줄 알고 막 소리 지르며 환호했다는 것이에요. 잘 모르고 환호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정치적인 해방자가 돼서 저 악한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시켜줄 줄 알고 환호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5천명도 먹이고 병도 고쳐주니까 그런 은혜를 베푸실 줄로 알고 뭔가 먹을 것이, 뭔가 그런 복이 있을 줄로 알고 환호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싫어했습니다. 저게 아닌데. 어떤 사람은 질투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뭐 누가 환호하고 누가 뭐 질투하고 누가 무슨 마음으로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약속하신 그분이 오셨다는 그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리라고 약속하신 그분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신 것을 안다면 실수로 오해하고 환영한 것도, 누구는 질투한 것도 사실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분이 오셨다는 것,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보내시겠다고 하신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 그래서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 약속을 믿기만 하면 나의 후손으로 나의 자녀로 삼아주겠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창대한 이름을 허락하겠다 하신 그 약속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제 누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없는 기쁨을 누릴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3500년 전부터, 사실 말하자면 창세 전부터 약속하신, 작정하신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사람들 마음에 어떻게 감동이 되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을 환영하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3500년 전 아브라함에게, 다윗에게, 우리 믿음의 선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믿은 그 선진들에게 약속하신, 자기 이름으로, 자기 이름을 걸고 약속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심년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오신다면, 그분이 오신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할 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펼쳐질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약속을 받은 것이 유대인들이었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예요. 그런데 율법을 자랑했다 그럽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는 것이 이제 바울이 그 다음에 하는 얘기예요. 이 약속을 믿는 것으로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데, 그 약속의 후손이 오시기까지, 예수님을 통해서 그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민족으로 삼은 거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신 거잖아요. 내 택한 민족이라고, 니네를 통해서, 니네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국의 빛이 되고 그렇게 약속하신 것이잖아요.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도 사실은요 율법을 받았지만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무효되게 하는 건 아니니까 하나님은 약속해서 지키겠다고 맹세하고 도장을 찍으셨으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중간에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율법을 주셨는데 중간에 임시로 말하자면 약속이 올 때까지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이 이 약속을 무효화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바뀐 건 아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런 것처럼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율법을 주신 게 은혜예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알게 했으니까 하나님의 정직함을 알게 했으니까 하나님은 도둑질하는 분이 아닌 걸 알게 했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처럼 온전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게 하셨으니까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도록 하셨으니까 그렇게 율법을 받아서 감사하면 될 건데 율법을 자랑한 겁니다.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로 알고 사실은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시기까지 믿음으로 기다려야 되는 건데 내가 할 수 있는 것,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 자랑할 수 있는 것,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을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킨 걸 자랑했어요. 근데 사실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하나님이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하는 것이 율법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죽이는 분이 아니니까 너희도 살인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한 번 말하고 변하는 분이 아니니까 거짓말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쓸데없는 욕심을 부리는 분이 아니니까 너희도 더러운 욕심을 버려라. 그런 것이 율법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처럼 정직하고 하나님처럼 순전하고 하나님처럼 무한히 사랑하고 하나님처럼 긍휼합니까? 율법을 주신 것은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하심을 더 의지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율법을 지키면 의롭게 될 것처럼 율법을 지키면 자랑할 게 있을 것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지키셔야 되고 하나님이 구세주가 돼야 되는데 내가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의롭게 되어서 의를 이루고 하나님께 합격점을 받으니까 구주가 없어지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않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된 거예요. 내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누구도 율법의 의를 온전히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율법을 희석화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 한 것은 서로 긍휼히 여기고 미워하지 말라는 뜻인데 내가 손을 들어 사람을 죽이지 않은 것 기회가 없었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눈치가 보이니까 못 죽인 거예요. 이렇게 너무 심한 말인가요? 우리 마음속으로는 많이 죽였잖아요. 아닌가요? 저만 그런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잖아요.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을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얘기하노니 형제를 미워한 자마다 살인한 자다. 근데 이게 어떻게 사람이 감당하고 지킬 수 있는 그런 법입니까? 그러니까 살인 안 했으면 율법을 지킨 걸로 그냥 기회가 없어서 사람을 안 죽였으면 살인자가 아닌 걸로 타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그 엄유하신 말씀, 그 거룩하신 율법을 물타기하고 설명하고 보충 설명하려니까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랍비들이 맨날 한 게 그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요건 요런 뜻이야. 요렇게 하면 지킨 걸로 치자. 안식일 날 뭐 13km만 걸으면은 일 안 한 걸로 치고 한 걸음 더 걸으면 일 한 걸로 치자. 안식일 날 누가 요리해 준 거 먹으면 괜찮은데 내가 요리해서 먹지 않기로 하자. 안식일 날 엘리베이터를 타고 단추를 누르면 일 한 걸로 치자. 이렇게 복잡한 율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지키면 의롭게 된 것처럼 자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피곤하고 한없이 헛된 일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 약속을 지키셔야 되는데 그것을 믿 꼭 기다리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이 될 것처럼 내가 의로운 것처럼 자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비교하지요. 그러니 정죄하지요. 그러니 자랑하지요. 그러니 교만하지요. 그러니 하나님이 안 보이지요. 가난한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을 볼 것이요. 애통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웃을 것이요. 의에 굶주린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의롭다 칭함을 얻을 것이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얻는 복을 다 없애버리고 내가 부자라고 내가 의롭다고 자랑해서 헛된 장난감 같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만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자랑하고 교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다가 속상하고 그러다가 포기하고 이렇게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실 줄을 모르고. 오시기까지 잠시 주신 율법인데. 그럼 율법의 기능은 뭐냐? 율법은 그럼 소용없는 거냐? 그냥 우리를 정죄하기만 하는 무서운 하나님의 잣대에 불과하냐? 그렇지 않아요. 율법은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그럽니다. 율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라고 그러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빛이라면은 뭘 비춰줍니까? 나를 비춰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주의 말씀이 빛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이 빛인데 그 빛이 비춰서 내 주변이 환해진다고, 주의 말씀이 비친다고 안전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주의 말씀의 빛이 나의 위험을 없애주는 게 아니에요. 주의 말씀의 빛이 비춰지면 내가 얼마나 위험한 자리에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주의 말씀의 빛이 비춰지면 내가 이 깜깜한 어둠 속에서 빛이 비춰지기 전에, 율법이 살아나기 전에 한 걸음만 내 마음대로 자칫 잘못 디디면 하처 천길 끝없는 낭떠러지로 영벌받을 지옥으로 떨어질 존재, 그 자리에 서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읽는다고, 깨닫는다고, 그리고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깨달아서 이걸 지킬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은, 말씀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밝히 보여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구주를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게 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다윗도 그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구약에 구원받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원받은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의 어미하신 거룩하신 말씀 앞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의에 들지 못할 것을, 그 율법의 빛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면, 신실하심이 아니면,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그 은혜가 아니면 깜깜한 자리에, 죽을 자리에 있는 것을 깨닫고 구원하시기를 간구함으로, 구세주를 보내주시기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예수님께서 아브라함도 내 때 보기를 사모하다가 내 때를 보고 예수님이 오신 것을 믿음으로, 영적인 눈으로, 성령의 감동함으로 보고 기뻐하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윗도 시편에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윗이 왕인데 다윗에게 주는 누구의,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다윗의 주님에게 말씀하시기를, 모든 만물이 네 발등상에 있을 것이고 약속하신 대로 네가 승리를 거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다. 시편 110편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는 영원한 제사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시편에 얘기하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분, 다윗보다 높으신 구세주, 다윗이 왕이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평생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인데 그 의로도, 그 정성으로도, 그 공로로도 다 감당하지 못할 더 위대하고 선하신 그 구세주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그 메시아로 온전한 승리를 거두실 것, 구원하실 것을 믿음으로 보고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영원한 왕이 될 것이고 영원한 제사장이 될 것이고 모든 악의 권세가 내게 굴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시편에 노래했잖아요. 아브라함도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다윗도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를 보기 전에 믿음으로. 근데 예수가 오셨잖아요. 약속하신 그분이 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8장에서 아브라함 얘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내 때 보기를 바라고, 믿음으로 바라고 소망하다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보고, 내가 온 것을 믿음으로 보고 기뻐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브라함 그때 당시로는 1500년 전 사람인데 너는 나이가 50도 안 됐는데 예수님 보고 어떻게 아브라함을 봤다고 그러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다 그러셨잖아요. 근데 내가 있었다 하는 그 말이 Before Abraham was, I am.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나는 I am이었다. I am이란 것은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영원하신 분, 과거도 미래도 없으신 영원하신 현재, 스스로 자존하신 분, 스스로 존재하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누구의 영향도 받지 않고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스스로 있는 주권적인 하나님이라. I am who I am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었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I am, 나는 여전히 하나님이었다고 그 자리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분이 오셨는데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이었어요.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아멘이었어요.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이었던 것입니다. Before Abraham was I am, 그 이름으로 오시는 이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에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보고 그 소식을 듣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자랑이, 무슨 공로가 소용이 있겠어요? 물통 들고 자랑하고 뽐내는 거랑 똑같은 것이지요. 다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 나의 능력이고 나의 구원이 되었다는 믿음이, 확신이 없으신 분이 계시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의 약속대로 오신 그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오신 그분이 여러분의 구주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 이름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인 것으로 다 이해는 할 수 없지만 그렇다면 나의 구주가 되시옵소서 라는 간구와 믿음이 생기신 분은 마음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심을 믿고 예수님이 구주되심을 입으로 고백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만민이 받을 복, 이제 믿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생의 복을 지금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예수를 이미 믿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생명을 가지신 분은 이제 모든 다른 자랑과 다른 교만과 헛된 의지를 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만으로 충분합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다 알 수도 없습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과 영생까지 이르는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모든 헛된 자랑과 교만과 비교와 판단을 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그러면 지치지 않아요. 그러면 끝까지 합니다. 언제까지? 나만 왜? 이런 비교와 지치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안 주시는 것 같죠. 교통사고도 나죠. 몸에 병도 들어요. 오해도 받아요. 열심히 일해도 소용없어요. 하지만 만세전부터 약속하시고 지키신 그분이, 3500년 전에 약속하신 그대로 지키신 분이,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약속을 지키신 분이, 그렇게 신실하신 분이 우리의 구주라면은 눈에 보이는 무엇이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을,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는 소망을 흐트러지게 하겠습니까?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는 약속의 때가 이루어진 것을 이미 보고 믿어 구원을 얻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약속하신 대로 그 구원의 은총을 그 놀라운 기쁨을 허락하실 줄로 믿고 우리는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과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의 이름으로 구세주가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셨습니다. 오셔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오셔서 오늘도 말씀하시고 오셔서 어쩌면 오늘도 우리 인생의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시며 기다리십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